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주신 주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한 해 동안 성경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읽은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지만은 또 그렇게 살지 못한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다시 그 말씀에 힘입어 한 해를 보내고자 하며 말씀에 힘입어 새해를 맞고자 하며 새해에도 변함없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는 두 가지 기적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곱 가지 기적 가운데서 이 두 가지 기적만 하더라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을 이렇게 먹이는 사건. 그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 흥분이 어떻게 했냐고요. 또 무리를 걸어오는 풍랑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의 느낌은 또 어땠겠습니까? 아,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면 충분하겠구나 이런 생각 아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기점, 분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무작정 기적을 보고 따라오던 사람들을 마치 내쫓아버리듯 그렇게 돌려보내듯 관계를 정리하듯 그런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걸 한번 앞부분에서 한번 찾아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6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기적을 보고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것은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이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 지도자, 또 헤롯의 폭정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그런 정치적 리더, 또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지도자를 메시아로 늘 묵상해 왔기 때문에 아니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이런 권능과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 충분히 지도자가 되고도 남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나라가 편안하고 우리도 먹고 살 길이 생기고 안전한 그런 나라가 안 되겠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은 그 생각을 부수기 위해서 오늘 그냥 홀연히 그들을 떠나버려요. 제자들도 두고 그냥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54절 55절 앞에 말씀인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사람들이 무리를 이제 따라오니까 쌀쌀맞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구만.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왔구만. 제발 썩는 양식, 먹고도 죽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이제는 먹고 죽지 않는 양식, 영의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지금 들으면은 아 이거 성찬 얘기인가? 그렇게 얼핏 연상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고 아마 분노케 하는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민수기에도 나오지만은 창세기에도 9장에 나오지만은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때까지 늘 먹는 훈련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을 정결하게 먹는 것이고 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코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코셔라는 말이 적당하다, 합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먹기에 합당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코셔 음식을 구분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철저히 가려서 먹거든요. 조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까다롭습니다. 물론 뭐 중동 사람들은 또 할랄 식품이라고 그렇게 또 비슷하게 해먹지만 어쨌건 그렇게 음식에 까다로운 사람들한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표현 자체가 용납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어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웅성거리겠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 그것도 시나고그에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 말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평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내가 이 말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이 걸리는 모양인데 불쾌하게 들리는 모양인데 62절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냐? 그래서 62절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더 애매모호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더 뭐 오리무중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간다니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지? 아니 지금 이 예수님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를 해주셨나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을 불쾌하게 듣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그러면 올라가면은 너희들이 에?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걸 우리는 지금 아 부활해서 승천한다는 뜻인가? 십자가를 지신다는 뜻인가?로 연상이나 되지만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뭐가 떠올랐겠어요? 뭐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뭐 연계가 됐을지 모르지만 아마 누구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해석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것,
내가 왔던 곳은 위로부터 왔던 곳이고 위로 가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나 많은 사람이라면 짐작이야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하고 했던 대화를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했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민수기 21장을.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4,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하고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를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란 믿음 사건이라는 것을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을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을 보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을 물려서 독이 몸에 퍼지고 죽어갑니다. 무슨 응급실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광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린 처방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걸고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안 본 사람은 독이 몸에 퍼져 죽어가는 거예요. 온몸에 지금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데 사는 길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온 곳으로 돌아가는 사건, 놋뱀이 장대에 달려서 들리는 것처럼 나도 들리워져야 할 사건이라는 것을 예표했던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그래서 뱀이 장대에 달려서 들려져야 하듯이 나도 들려져야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란 뭘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믿음 사건인데 구원을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고 제가 뭘 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우리가 입원비 내고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의사가 달려와서 무슨 응급치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광야에서 창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밑그림과도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동일한 사건이라고 지금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죠. 참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12장에 가면은 요한이 한 번 더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요한이 한 번 더 해석을 해주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12장 32절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자,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뒷부분은 요한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내가 들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 올라가면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물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려야만 하는 사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골고다 언덕에 들려져야 하는 이 사건을 광야에서 노뱀이 들렸던 사건과 이렇게 병치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가 말이 됩니까? 구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뭐 누구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세상에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그야말로 뭐 본인이 국보급 존재니까. 근데 한 사람한테 고개를 딱 숙여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아버지를 살렸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사망 통보를 하고 병원에 갔더니 완전히 하얀 시트를 이렇게 가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친구 의사 한의사한테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그분이 와서 시트를 한번 열어보고 침을 몇 개 넣어가지고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지만 이분은 진짜다 라고 믿은 거예요. 세상에 딱 한 분 믿게 되었는데 아버지 죽었다고 모두가 판정한 아버지를 살렸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따라서 구원이란 우리가 죽어 있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실제라면은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구원을 위해서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는 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걸린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책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먹으라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 자꾸 생각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죠. 생각하는 버릇 속에 사니까 또 다 생각하는 갈대니까. 그러나 때로는 생각하기보다도 우리가 그걸 전적으로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음식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먹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요새 음식이 어떻게 내 식탁 위에 올라왔는지를 한번 쭉 보면요 못 먹습니다. 최근에 채식주의자가 된 사람 얘기 들었는데 이분이 무슨 동물 애호가도 아닌데 짐승들이 어떻게 사육되어서 어떻게 도축당하고 어떻게 내 밥상까지 올라오는지를 쭉 보고 나서 다큐를 보고 나서 다 끊었어요. 아 닭이 이렇게 공장에서 생산된단 말이지. 돼지가 이렇게 생산되어서 도축되고 우리 식탁에 오른단 말이지. 나는 안 먹어. 우리가 어떻게 근데 저는 여러분 뭐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식탁까지 오르는지를 모르니까 먹는 거고 또 여러분들한테 식탁 차려준 분을 믿으니까 먹는 거죠. 요새 저 여자가 눈치가 좀 이상해. 아무래도 뭘 탄 것 같아. 입맛이 없는 거 보니까 뭘 탄 것 같아. 이러면 못 먹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행위처럼 신뢰를 표현하는 행위가 없거든요. 믿음이란 신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하나예요.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또 내 말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너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죽음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3절 말씀이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이에요. 3장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라야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뭐 뻔한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니고데모 그때 하셨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건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이 움직이도록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겁니다. 짐승도 감정이 있는데요. 걔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주님을 하루 종일 기다리고 충성됩니까? 그래요, 혼적인 존재예요. 정서가 있습니다. 정신이 있어요, 걔들도. 정신 나가는 것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짐승에게까지 있는 그런 감정과 그런 정신적 작용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을 우리는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살지 않는 존재의 특징은 뭐예요? 육으로만 사는 거죠. 육에서만 난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것이죠. 육으로만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죠. 그냥 보기 좋은 대로만 사는 것이죠. 그냥 자랑거리를 내 일생 동안 차곡차곡 쌓는 삶을 사는 것이죠. 충동적이고.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짐승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무슨 종족 번식을 하는 게 다릅니까? 뭐 먹고 사는 게 다릅니까? 배설하는 게 다릅니까? 뭐가 짐승하고 다를 게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생령이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할 때 영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짐승과 구별되는 존재로 이 땅에 지으심으로 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짐승과 다른 역할과 소명을 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영으로 나야 정말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죠. 영으로 거듭날 때까지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나 다를 바 없어요. 아침에 유아세례 해줬는데 차라리 유아세례 받는 애들보다 더 못하죠. 추해서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멀리 어디 여행할 거 없으면 난 사흘 동안 자기 안에, 내 안에 내면의 여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욕망에 시달리면서 사나?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정서적 상태 속에 하루를 보내나? 어떤 뭐 수양법에서 그 내관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그렇죠, 안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관찰하는 거니까 그걸 해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인간은 여러분,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나 뭐 별로 다를 바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살아요. 그래서 육으로 난 건 그냥 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니고데모 보고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위로부터 나야 하리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살리는 것은 지금 영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 이건 헬레니즘에서 말하는 이원론적인 논법입니까? 영과 육은 전혀 분리된 것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원론적인 구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니까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면 뭐 먹긴 왜 먹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한테 비난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너무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한다, 너무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자들하고 금식해야 할 때 금식 안 합니다. 영적으로 살려면 아니 금식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금식 안 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바리새인들한테 비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영과 육을 이렇게 극적으로 대비시켜서 마치 둘이 아무 상관이 없는 듯이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영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영적으로 그냥 온전히 영적인 삶에 헌신된 것처럼 살아가는 종교 전문가들이 그 속은 지극히 육적이면서 육신의 일밖에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저 그냥 말씀 성경 하나 끼고 영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꼬라지가, 그 꼬락서니가 정말 하도 하도 역겨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그런 당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 중에 하나가 찾아와도 야, 넌 거듭나야 돼. 영어로 나야 돼. 새로 태어나야 돼.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당대 지성인인데? 못 알아듣죠. 왜요? 영이 열려야 영의 말이 들리지, 영이 없으면 영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어제 우리가 성탄절이고 해서 그렇게 이제 초청했지 않습니까? 2부 설교, 2부에 이제 초청을 했는데, 1부 때는 제가 이제 우리 뭐 성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2부를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앉아있어요. 너무 많이 초청을 해서. 그 말씀을 아무리 해도 알아들을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말을 뭐 이렇게 좀 하고 만 거죠. 뭐.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까지만 해야 되지. 뭐 그 더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지만 다 알아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다 읽지만은 누구나 다 알아,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교회를 많이 다닌다, 헌신을 많이 한다가 아니라 거듭나야 되는 일이고 생명, 영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영이 들어와야, 그래야 그분의 말이 들리고 그분의 말이 깨달아지고 그분의 말이 이해가 되고 그분의 말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살겠다고 결심한 대로 사라지게 되고 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 요한복음에서는 생명과 영생을 번갈아 쓰고 있는데 다 같이 조에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쓰고 있어요. 육신 목숨이 아니고 영으로 온 생명, 영의 생명을 조에라고 한다. 이건 죽지 않는 생명, 신적인 생명이란 말이에요. 혼적인 생명이 아니고 이 신적이고 영적인 생명이 와야 우리는 비로소 영의 일을 이해하게 되고 영적인 사건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뭐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 돈이죠 뭐. 아니면 권력이고 아니면 인기고. 그니 영생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그게 돈이 됩니까? 표가 됩니까? 인기가 됩니까? 그걸 왜 듣겠어요? 그니 주일에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코로나라는 데 말이지 마스크까지 쓰고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분들이 우리를 이해 못한다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박해할 수 있나가. 교회는 처음부터 박해당했어요. 박해를 안 당하면 이상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 교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워지기 시작을 한다고. 괜히 우월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이 되려고 애를 썼던 그 가정스러운 육적인 사람들, 이게 예수님이 그 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왜 이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말이지 가장 영적으로 산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치도록 살아왔고 그렇게 위선 덩어리로 살아왔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너희들은 말은 영적이라고 하는데 삶은 하나도 영적이지 않구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생도 다르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그건 배워야 돼. 그러나 그들이 사는 대로는 따라 살면 안 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왜 제가 자꾸 저 같은 사람 조심하라 그러겠어요? 나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영의 씨앗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영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 영적인 삶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삶, 지극히 영적인 삶이에요. 누구에게 화내지 않고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 지극히 영적인 삶이에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성대, 기도하고 앉아있는 것, 그것도 영적일 수 있죠.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는 사람 있다면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루 종일 육적인 것만 구하는 기도를 늘어놓는다면 그는 여전히 기도라는 형태를 빌어서 육적인 삶을 살아갈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그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 세상은 안 변한단 말이에요. 육적인 사람들, 육적인 행위로 변할 수 있는 이 인간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육적으로 만드는 자들을 예수님이 비난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64절 6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야,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죠. 너희 가운데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다니지만은 누가 믿고 따라오는지 누가 안 믿고 따라오는지를 다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지금 팔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자가 팔아버린다는 것이죠. 이 판다는 뜻은 정확히 말하면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지금 예수님 팔자가 많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뭐 팔아서 돈을 받거나 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판다라는 그 원뜻, 예수님을 넘겨준다라는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을 세상의 가르침에게 넘겨주어서 세상 가르침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곧 예수님을 파는 행위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슬그머니 교회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서 교회를 세상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은 행위는 예수님을 파는 행위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이 땅의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란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너희들이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루 종일 예수님을 파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거라는 게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고 처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믿지. 믿고 안 믿고를 누가 결정을 해요? 그러나 신앙 안으로 조금씩 한 발자국씩 들어가면은 믿고 안 믿고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어지는 사건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창조가 여러분,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뼛속 깊이 배운 게 진화론인데 창조가 어떻게 믿어져요? 그러나 그분의 영이 들어오고 그분의 믿음이 들어오면 창조가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아요. 창조로부터 풀려야 모든 게 의심이 풀리죠. 창조가 믿어지는데 그 다음에 믿는 게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이게 주님께서는 이게 믿음 없음을 이 말세에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주제 말씀으로 택한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66절 67절의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 계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 뭐 이렇게 이제 뭐 말이 좀 복잡해지니까 됐다. 이만하면 됐다. 난 이제 예수님 빠이빠이다. 끝났다.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은 그러나 내 피를 먹고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결국 십자가 오면 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좀 일찍 떠난 거죠. 다시는 이제 예수님하고 안 다니겠다고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열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가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저는 이 어투 속에 너무나 짙은 그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어쩌면 일말의 슬픔이 묻어나는 그런 말처럼 들려요. 뭐 예수님들 마음이 좋겠습니까? 물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일이지만 떠나라 그런다고 다 떠나갈 때 그 느끼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그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어디 부별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더니 에? 2019년에는 들어서자말자 한 달에 한 번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세 번은 가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라, 가정예배를 드리든지 다른 교회를 가든지 어려운 사람 병원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고 시작을 했더니 이게 슬금슬금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좋았겠어요? 야, 이 가짜들 잘 떠났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해보면 좋은 줄 알 텐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그 삶을 통해서 드디어 저게 몸에 붙을 텐데 한 1년만 고생해보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종교적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의 열정을 어찌할 수 없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될 텐데 저 1년을 못 견디고 떠나는구나. 안타깝단 말이에요. 또 코로나 지나니까 또 왔어. 또 돌아와서 갈 데 없다고. 아니 뭐 제가 뭐 예수님하고 감히 어떻게 비유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떠날 때 오는 그 섭섭함 누구나 다 있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무리 지어 오던 사람들이 그냥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갈 때 그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고독감, 그런 외로움을 느끼셨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이때 누가 대답합니까? 신기하게 시몬 베드로가 늘 대답을 해요. 가장 육적인 사람이에요. 끝까지 육적인 사람이에요. 끝까지 예수님 배반했어요. 다만 가롯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고 돌아왔을 뿐이죠. 근데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이 영적인 답을 해요. 이게 참 신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대답을 할 때 뭐라고요? 야, 너 그 알게 한 사람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야 그걸 알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도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데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66절, 68절, 6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여러분 신앙의 전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생의 말씀, 아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즉각 이런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쨌건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신주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믿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믿고 알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또 하나 비밀이란 말이죠. 우리는 워낙 알아가는 삶, 지식을 습득하는 삶, 지식을 축적하는 삶의 형태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 신앙마저도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면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적 지식을 아무리 쌓아가고 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하지는 잘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죠.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연구하다가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주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내가 믿고 알게 되었다는 거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요. 성령이 오면 믿음이 생겨요. 믿어지는 사건을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떠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3년을 따라다녀도 나를 다 떠나고 말걸?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주고 약속대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게 될 거야. 그 순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인 까닭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먼저 보내주셔서 믿음의 씨앗들이 여기서 뿌려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면서 이 말씀을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그래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 그래야 우리를 감찰하셔서 우리 인간됨의 본질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걸 뜯어서 마치 해부하듯 해체하듯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우리 신앙의 성화, sanctify 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뭐 옆에 있는 거지 주님이 기적을 베푼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말씀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고난이 오면 알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즉각 떠나죠. 아니 나한테 고난을 가져다주는 신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나한테 병을 가져다주는 신을 왜 필요로 합니까? 병도 하나 낫게 못하는 신이 왜 나한테 왜 필요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크리스천인 사람은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그런 고난 환경 가운데서도 더 큰 믿음, 더 깊은 믿음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70절, 7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예수를 넘겨줄 자들아. 저와 여러분들이 가로주다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상 기준에 내주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킬 자신이 없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하는 일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해서 마치 인사고과하듯이 인사고과하고 사람을 마치 일회용 그릇 대하듯이 대하고 뭐 좀 득이 되면 좀 가까이 하고 조금만 손해가 끼쳐도 그냥 뭐 이 교회 못 다니겠네 가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예수님 곁에 있어도 3년간 따라다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든.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두려움이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을 너희가 믿으면, 그러면 그 말은 곧 생명이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2021년 또 이렇게 한 해 동안 성경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까? 오늘 이 한 해 동안 읽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또 조금 더 큰 어려움이 오면, 교회 더 큰 박해가 오면 다 떠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코비드-19이 오면 떠나려느냐? 오미크론이 오면 떠나겠느냐? 더 큰 정치적 박해가 오면 떠나겠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저는 저부터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가 간들 어디를 가겠습니까? 영원히 주님의 말씀 곁에 있겠습니다. 말씀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올해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셨지만은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살아오셨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어떻게 살지를 말씀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는 연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음에 진지하고 솔직하게 오늘 대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대답은 각자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의 대답처럼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떠나지는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머물러서 마치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고자 하는 유혹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 말씀에 매인받은 사람 되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기준도 우리의 인생을 흔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그 말씀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